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2025년 5월 4일 주일 설교문입니다.
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 고라 사건 아시죠?
아, 네네. 그 유명한 반역 사건이요.
맞습니다. 광야 시대 리더십에 대한 반역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제사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설교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렇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뭐 질서의 문제, 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설교문은 이제 시작은 교회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살짝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 그 광야 생활 맥락을 먼저 짚어줘요.
아, 배경 설명이 먼저 있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 사건 16장 고라의 반역을 좀 상세하게 분석하고 거기서 제사장직의 의미를 찾아서 최종적으로는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까지 연결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광야 배경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 가데스바네아 사건.
맞아요. 거기서 이제 정탐꾼들 보고 때문에 믿지 못하고 결국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설교에서는 이 기간이 그냥 벌받는 시간, 뭐 방황하는 시간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일종의 훈련소 같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훈련의 시간. 그냥 고생만 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특히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걸린 사람.
아, 그거 있었죠. 돌로 쳐 죽이는.
네, 좀 무섭긴 한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옷단 술, 그 찌찌트라고 하죠. 그걸 달라는 명령이에요.
찌찌트요? 그게 뭐죠?
옷 끝에 다는 술 장식 같은 건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 그러니까 어떤 충동적인 욕망 같은 걸 따르지 않도록.
아, 시각적인 어떤 장치였군요.
네, 맞아요. 계속 보면서 아,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게 하는 도구였던 거죠.
결국 광야라는 공간이 그냥 힘든 곳이 아니라 뭔가 죄성을 다루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16장의 반역 사건이 빵 터지는 겁니다.
네. 드디어 고라 사건.
고라를 중심으로 한 레위 사람들이랑 또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 주동자들 구성이 좀 흥미로운데요.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면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기물들, 법궤 같은 거요. 그걸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정말 영광스러우면서도 엄청 무거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오는 또 르우벤 지파. 야곱의 첫째 아들 후손들이잖아요.
아, 장자 지파.
그렇죠. 근데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 뭐였냐면 아니 회중 전체가 다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모세랑 아론 당신들만 스스로 높냐 이거였어요.
와, 겉으로 듣기에는 되게 그럴듯한데요. 뭔가 평등을 외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설교에서는 그 이면을 파고들죠. 숨겨진 동기. 그게 뭐냐? 바로 위치에 대한 집착 그리고 시기심이었다는 거예요.
시기심. 네. 고라는 이미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면서도 그 아론이 하는 대제사장 자리가 탐났던 거고 르우벤 자손들은 또 옛날에 자기 조상이 잃어버린 그 장자권, 그 지위에 대한 불만이 속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아, 그런 속사정이 결국 각자의 불만과 욕심이 합쳐진 거군요.
그렇죠. 모세는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섬기게 하신 이 귀한 직분, 이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감히 제사장 직분까지 넘봐? 너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러는 건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아론이 뭐라고? 너희가 아론을 원망하냐? 뭐 이런 식으로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만 보는 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딱 지적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모세의 대응 방식도 인상 깊어요. 막 화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엎드려서 기도부터 하고.
맞아요.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향로 시험을 제안하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보자.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나오지도 않죠.
네. 모세가 오라고 부르는데도 거부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현실을 막 비틀어서 모세를 비난하죠.
뭐라고 비난했죠?
자기들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하질 않나.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다. 당신 혼자 왕노릇하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완전 적반하장이네요.
심지어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런 말까지 해요. 근데 설교에서는 이 눈이 단순히 보는 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즉 완전히 삐뚤어진 그들의 관점,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완고한 태도를 상징한다고 봐요.
아, 듣지 않으려는 태도 자체가 문제다.
네, 그게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증거라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너무 비극적이죠. 땅이 갈라지고 반역자들과 가족들이 다 삼켜지고.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 살아남은 백성들이 또 모세랑 아론을 원망해요. 너희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다 이러면서요.
와, 진짜 답이 없네요.
그래서 또 연병이 돌아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아론이 막 향로 들고 뛰어다니면서 중보해서 경호 멈추고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퍼지고 그 죄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야 하는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이 엄청난 사건 후에 이제 제사장 직분이 왜 중요한지가 더 부각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9장까지는 제사장 직분의 권위와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기적 아시죠?
네,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게 바로 내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했다, 이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증거고요.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이런 규례들을 자세히 설명해요. 구별됨과 동시에 서로 책임지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19장에는 그 붉은 암송아지 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좀 독특하던데요.
네, 이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이는 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살면서 계속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근본적으로 좀 오염되기 쉽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역할, 즉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는 거죠.
아, 인간의 한계와 제사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광야의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 이런 흐름인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 고라의 반역부터 제사장 제도까지 이게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 건가요?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죠?
네, 역시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예수님.
설교는 결국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건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구약의 그 많은 제사장들 또 제사들은 다 그림자였을 뿐이고
진짜 실체는?
그렇죠. 실체이자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이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니까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자, 이런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군요. 고라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옛날 광야에서 있었던 어떤 권력 다툼 뭐 이런 걸 넘어서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심, 불만, 또 내 위치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울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혼란과 죄악 속에서도 당신의 질서를 세우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책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 마음 안에도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위치를 보면서 좀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또 내가 처한 상황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그런 고라의 마음이 혹시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고대의 반역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태도에 대해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